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는 자기 집중,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증명이라는 영적 중독성입니다. 이러한 중독성은 모든 것 중심에 항상 나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성향,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모든 것을 자기라는 틀을 통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환경에 따라 그가 바라보는 그 세상도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나의 크기, 즉 나의 경험의 크기, 나의 지식의 크기, 나의 생각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됩니다. 자기 집중의 틀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미래, 또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상태나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하게 되지요. 그는 자신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화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그에게 닥친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게 됩니다. 만약 자기 집중의 틀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면 그는 과연 어떠한 결정들을 내리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는 쉽게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들어 낙담이나 분노, 원망 뒤에 숨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그는 아마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능력이나 성공, 남보다 강해지고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 그러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숨는 것, 아니면 강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 두 상반된 모습은 서로 정반대의 삶의 단면 같지만 실은 같은 형태의 서로 다른 두 표현일 따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TV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미 공군 장교였던 스티브는 어느 날 비행 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음 직전에 처합니다. 그래서 미 당국은 당시로서는 600만 불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최첨단의 과학을 이용해 그를 반기계, 반인간의 상태로 다시 살려 정보요원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를 살았던 아이라면 누구나 600만 불의 사나이가 다 되어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뚜뚜뚜뚜뚜뚜 하면서 시속 60km의 속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멋이 있었던지. 그래서 저를 포함한 그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전부 다 이렇게 뚜뚜뚜뚜뚜 슬로우 모션으로 달리는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나중에는 소머즈라는 여인까지 나타나서 남녀가 한 쌍으로 뚜뚜뚜뚜뚜뚜 하며 슬로우 모션으로 달렸습니다. 그때 모든 아이들은 참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난 후에는 누가 등장했는가 하면 쫙 달라붙은 푸른 타이즈에 빨간 반서와 망토를 걸치고 그 슈퍼맨이 하늘과 땅을 오가며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국의 많은 아이들이 망토를 걸치고 나무에서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많이 분질렀습니다. 추억을 되살리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깊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연령과 상황은 다르지만 여전히 사람들 속에는 600만 불이 되고 싶고 슈퍼맨이 되고 싶은 욕망이 그 속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불어닥치고 있는 바람, 그 시대 정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슈퍼맨이 되고 600만 불이 되어야만이 살아남는다는 사람들 사이에 내적 동의가 나온 그 신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무섭게 비교하며 다그칩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어떠한 삶의 가치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값어치를 높이는 일에 얼마나 많이 몰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도 무섭도록 냉소적이거나 비관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가면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 가면을 쓰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도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이유는 가면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아의 진실한 모습을 결코 드러내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인격대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충돌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또 다시 선택하는 것은 또 다시 다른 가면을 쓴다는 것입니다. 가면, 마스크죠. 그것의 라틴어 의인은 어원은 페르소나입니다. 펄슨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단어에서 퍼스널리티가 파생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의 나가 아니라 또 다른 나, 보다 완벽한 나,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나,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나.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더 강해지기 위해, 더 완벽해지기 위해 자기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의 생활은 어떨까요? 왕성하고 활동적이고 자신감에 넘쳐있고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한꺼풀만 자아를 벗겨보면 그곳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깊은 곳에 영적인 절망감 그리고 뭔지 모를 두려움, 그것이 항상 그 밑바닥에 잠겨져 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가 조건적이고 피상적인 감사, 그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환경을 초월하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과 삶을 그가 감사로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는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공, 능력의 문제로 끌고 갈 것이며 그러한 그의 삶은 신앙마저도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는 어떠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 자연스럽게 예상됩니다. 이러한 삶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영적 영향력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파장은 길지 못할 것이며 그의 영향력은 한치 앞을 넘어설 수가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에는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에 걸쳐서 나옵니다. 요즘 보기는 힘들지만 옛날 시골 장터에서는 장날이면 꼭 약장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는 한결같은 약은 뭡니까? 네 글자 만병통치 약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약을 팔기 위해서 차력이나 그 기술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쫙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그 약장수들이 빠지지 않고 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뭐지요? 애들은 가라 그러지. 예. 한마디로 아이들은 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어린아이라는 시기를 거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소하고 중요치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장날의 약장수처럼 아주 비슷한 사건이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꾸짖고 내어치죠. 제자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게 노하셨다, 이렇게 화를 내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시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실제 실존 그 실상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천국 입성의 기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는 천국 입성의 기준으로서의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그 기준은 참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기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온전히 할 수 없는 극히 미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직 인격도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지요. 복수의 어린이들을,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그 어머니들은 이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두 명 이상의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이, 그리고 매일 또 어떻습니까? 퇴근하는 남편들로부터 왜 아이들 교육을 이 모양으로 시키는가 하는 구박을 매일 당하곤 하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이들을 온종일 돌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머리에 뚜껑이 수십 번도 열렸다 닫혔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지. 그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본능적인 자아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그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만약 볼품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비춰지면 그는 반드시 도태되어야 한다라는 자연 법칙, 그 법칙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영적으로도 천국도 자기의 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력 구원의 자리에는 결단코 십자가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순진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도덕적으로 아직 어른들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순진함이나 도덕적이라는 그 우리의 어떠한 내적인 외적인 능력이 구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전적인 은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삭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수동성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 빈궁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가 남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도 그 어떤 것을 되돌려 줄 수 없는 상태, 다르게 얘기하면 즉 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셔도 나에게는 그 죽음의 대가로 당신께 드릴 그 어떠한 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전적으로 그 삶이 부모에 의존되어 있으며 빈궁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의존한다고 해서 그 어린 자녀에게 어떠한 보답이나 대가도 그 아이에게는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그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실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쁘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이 아이들이 서서히 부모 곁을 떠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쓸쓸하지요. 슬프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딸이 시집 보낼 때 그 아버지는 숨어서 그렇게 그날 밤을 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어린 자녀는 부모 앞에서 자신을 비굴하게 하거나 자신을 비참하게 하는 것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부모 앞에서 자신을 비굴하게 하는 것으로 비참하게 낮추는 것으로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참 너 효자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불편할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며 감사하는 것,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교우님들 대부분은 부모이십니다. 우리는 언제, 부모로서 우리는 언제 이렇게 자녀로부터 기쁨을 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녀가 자기 것을 쓰지 않고, 어린 자녀들이 자기 것을 하지 않고 꼬기꼬기 모아서 부모에게 뭔가를 사주면 그것이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이 나지요. 언제 기쁘지요? 그 자녀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기뻐할 때, 그 자녀가 자기가 가진 그 가능성과 자기가 가진 상황과 그 속에서 기뻐하며 뛸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녀를 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자기 자신 속에만 갇혀 있어서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폐아동을 둔 부모의 마음 말입니다. 아마 그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그 존재 이유가 사랑하는 자녀의 심년 가운데서 발견되지 못하고 닫혀진 자녀의 문 앞에서 하염없이 서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은 알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집중과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 사로잡혀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열등감과 죄책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바로 그러한 우리 자신이 자신의 틀에 갇혀 있는 영적 자폐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도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또 한 명의 어린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는 보잘것없는 행색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관심의 초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까지는 직선 거리로는 약 6.4km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셨습니다.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적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렸는지 그 숫자가 성경에 보면 남자만 약 5,000명쯤 되었다. 그렇게 다른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지요. 또 기적하면 또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여인들까지 다 합하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약 15,000명, 2만 명은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라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저 건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따라오기도 했는데 배를 타지 않고 호수 주위를 둘러서 걸어온다면 약 14km를 그들은 걸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들은 한낮에 태양이 내리쬐는 길을 바삐 재촉하며 왔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초라하고 지치고 힘이 들고 배는 줄여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출신인 빌립에게 믿음도 심어줄 겸 해서 묻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빌립은 스승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많은 음식을 어디서 당장 구할 수도 없거니와 설사 구한다고 해도 이 거대한 무리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거금이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하고 1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 많은 돈이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구할 수도 없었고 구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옆에 있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 어린아이의 초라한 행색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스며 있는 진술을 이렇게 하고 맙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 내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이 진술은 언뜻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은 그의 대답 속에는 그의 가치관, 그의 판단의 기준이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보리 하면 요즘은 웰빙 식품에 재료가 보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옛날에는 쌀이 귀할 때는 보리밥을 먹어라. 그래서 도시락 검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쌀밥을 싸오면 매를 맞고 그래서 일부러 도시락을 보리에 넣어서 섞어서 싸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보리는 당시에는 동물의 사료나 쓰이는 그러한 곡물이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못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보리떡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빈민이었다, 가난한 아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빈민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전승인 미슈나에 보면 간음한 여인에게 드려야 하는 재물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간음에 대한 속건 재물 중에 곡물가루는 반드시 보리 가루를 드려야 된다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보리는 동물의 사료이고 간음죄는 동물의 행동과 같은 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두 마리는 또 어떻습니까? 당시에 가난한 아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정어리 같은 말라 비틀어진 그걸 이렇게 말렸다가 가지고 다니는 게 쩐내가 나고 마른 그 물고기 두 마리였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빈민의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빌립과 안드레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바라봤던 것은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한 그 문제의 해결책을 궁리하는 데에 그들의 온갖 에너지를 지금 쏟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굼 할 때 벌떡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이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그만 그 문제의 위력 앞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더 실상은 빌립과 안드레가 가장 크게 본 것은 그 문제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작 그들이 크게 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작 그들이 본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무기력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는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 불평,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버리자 이제부터는 보란듯이 세상은 그들의 눈에 온통 자신들의 그 초라한 창을 통하여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님, 이제 와서 저보고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아무리 소량씩 나누어 계산을 해도 음식을 구할 수도 없거니와 구한다 한들 턱없이 부족합니다. 빌립은 자세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철저히 단절되었음을 반박할 여지도 없도록 증명해버리죠.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길은 없습니다, 주님.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초라한 행색의 어린 아이와 냄새나는 그 도시락을 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그에게 보이는 것은 내리쬐는 태양빛과 먼지 속에 지쳐있는 모습들 뿐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눈에 뜨이는 것이라고는 초췌한 행색의 그것도 어린아이와 그가 지닌 도시락.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관적 회의, 절망감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그 당시에 길게 침묵으로 안드레와 빌립을 바라만 보고 계셨다면 아마 그들은 못마땅한 분을 사람들 앞에서 폭발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오병이어의 연약함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위대한 그 능력을 바라보는 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아직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존재로 사는 삶을 여전히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직면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초라함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감정적인 연약함이 있고 지적인 약점이 있고 도덕적인 결점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또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얼마나 그 환경들이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우리의 재정을 바라보면 얼마나 그 재정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으며 우리의 관계를 보면 그 관계들이 단절되어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들을 부인하고 방어하고 숨기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약점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 비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는 연약한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내적 합의를 가지고 있어서 본능적으로 피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생각에서 파생되는 자연스러운 절대적인 우리 속의 내면의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강점만을 사랑하시며 하나님도 우리의 강점만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그분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완전하고 연약한 그들을 당신의 위대한 사역에 즐겨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갓이라고 불려지는 약점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간질병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한다면 그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을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들어야만 했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 짐이라. 온전하여 짐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주님의 혹독한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거절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가 자신의 강함 속에 갇혀 있었을 때 그는 스스로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의 눈은 가려져 있었고 그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억압자로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강점은 실상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약한 것이었고 가장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하는 은총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연약함이란 무엇입니까?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연약함은 그냥 연약할 따름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함 때문에 자주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연약함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태어나서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약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성장을 합니다. 인생은 공평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연약함도 아니요, 강함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내가 오늘 이 시간 발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보잘것없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안드레의 자조 섞인 반응에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반응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안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있는 그 아이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만약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이 2000년 전 그 유대 언어 골짜기에 나사렛 예수 그분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요청받는 초라한 행색의 소년이었다면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네, 주님, 제 것을 드립니다.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왜 초라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저들보다 좋은 환경을 경험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더 이상 뭘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만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부끄러운 존재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손을 내미셨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고 그 연약한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에 그것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영광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1944년 겨울 일본의 히로시마 4명의 남자 아이들은 고구마를 구워 먹기 위해 군불 곁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등 뒤에서 트럭 한 대가 후진을 하고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운전사의 눈에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다른 아이들은 깜짝 놀라 모두 옆으로 재빨리 피했지만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한 아이는 고구마에 신경을 집중하느라 재빠르게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결국 트럭은 아이를 치였고 아이는 차에 밀려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불 속에 넣고 말았습니다. 운전사는 깜짝 놀라 차를 세우고 밖으로 뛰어나와 아이를 안아 올렸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이의 부모가 달려와 그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시간을 다투어 화상을 치료해야 했지만 병원에서는 좀처럼 아이의 차례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일 한국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뒤늦게 치료를 받은 아이의 손은 엄지와 검지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이후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야 들러붙은 세 손가락을 분리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육이 모두 상했기 때문에 수술을 실패했고 결국 아이의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 그리고 뭉쳐있는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세 개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야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른손잡이였던 그는 손가락이 세 개뿐인 오른손을 보다가 결국 왼손잡이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른손이 안 되면 왼손으로라도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왼손으로 공을 던지기 시작했고 힘이 떨어지는 기형의 오른손에도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만 야구방망이를 잡고 스윙 연습을 해댔습니다. 수없이 많이 피부 이식 수술을 한 오른손의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흘려내리기도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1년 은퇴를 선언한 일본 프로야구 최고의 강타자 장훈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통산 3,083개의 안타를 기록했고 그의 타율은 무려 3할 1푼 9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는 야구 천재라 불렀지만 그의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 그리고 서로 달라붙은 뭉치손을 가진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린 장훈이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에게만 집착되어 있었다면 그는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그랬다면 그는 뭉그러진 손을 가진 천대받는 초라한 조센징이라는 그 창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고 그를 향하여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고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고의 그 경험으로부터 진정한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통해 뿜어져 나온 빛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행색은 어떠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어떠한 도시락입니까? 혹 이것이 얼마나 되겠냐고 마음 깊은 곳으로 원망함으로 혹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감사함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에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그 상황을 거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환경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지금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인정한다는, 신뢰한다는 거룩한 신앙 행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무엇으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강하다고 화려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함들이 지금은 다 잃어버려서 자꾸만 움츠려들고 숨고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낙담, 두려움이 몰려올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나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고 결정권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 이전에는 모두들 나를 보고 대단하다고 갈채를 보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그들도 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보리떡과 같은 나의 능력, 세파에 찢겨지고 온갖 풍상에 짓눌려 쩐내나고 뒤틀어진 물고기만 들려있는 나의 손.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것을 달라고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은 무너지지만 않았다면 내 손에서 결코 놓을 수 없었던 우리 삶의 그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모습 속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소중한 나만의 나됨,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 아니면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빛이 없으며 주님 아니면 내가 가진 그 무엇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나를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어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사실이라면 실은 내가 가진 것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과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 자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잊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벌거벗을 수 있고 그 아버지의 품이 내가 달려 나가 안길 피난처인 것을 알지 못하며 세상에서 홀로인 양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원망과 비난의 짐을 지우는 메마른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스스로를 보호하며 숨기기에 급급하여 내가 가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것들을 보지 못하여 감사함을 점점 잃어버렸고 남들과 비교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일에 나의 마음이 좁아졌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고 자신을 제한하는 데 급급하였기 때문에 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바꾸신 소중한 그 나 자신을 세상의 가치와 나의 눈으로 판단하여 초라한 것이라 비하하였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가 가진 소중함을 발견하고 그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을 사랑하기에 감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